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과 주민의 파멸을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핵무기 추구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작전은 미국에 의해 압도당할 것이며 북한이 개시하는 어떤 무기 경쟁이나 충돌도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략군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전략군 김락겸 사령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화성 12형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7km를 약 18분간 비행한 후 괌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탄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 총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직원들 일부가 신체적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쿠바 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의 근원이나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당국자는 누군가 아바나의 미 외교관들 주택 주위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 밖에 음파 장비를 설치해서 미국인들이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비무장 정찰기가 어제 미국 국회의사당과 국방부, 중앙정보국, 앤드류스 공군기지 등 워싱턴 지역을 정찰 비행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소속의 투폴레프 TU-154 정찰기는 어제 오후 1127m의 저공으로 워싱턴 도심과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주요 기관 등을 정찰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이 정찰기가 철저한 통제 구역인 백악관 주위 상공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됐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러시아의 이번 정찰 비행은 미국과 러시아가 영공에서 서로 상대방을 정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한 연방조사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트럼프 대통령 재정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이번 조사가 전면 조사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반면 이번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8%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조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이 59%, 동의한다는 사람이 31%로 약 2:1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터키 당국은 오늘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의 주모자로 지목한 이슬람 성직자와 연계된 혐의로 35명의 언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언론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정신적인 지도자 페틀라우 귤렌의 추종 세력이 선호하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통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이 테러단체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의 언론인들 가운데 9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폭염 때문에 오늘 하루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하이데르 아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든 정부 공무원들에게 이날 하루 휴무를 지시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오늘 오후 수도 바그다드의 기온이 섭씨 5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바스라와 모슬에서도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이 이 같은 기록적인 무더위를 겪고 있고 지난 몇 주간 유럽 일부 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노시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the president is doing is sending a strong message to North Korea in language that Kim Jong-un.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정권의 종말과 주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상하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륙에는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점점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북한의 수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the president is doing is sending a strong message to North Korea in language that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해하는 언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며 이는 김 위원장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9일 말레이시아 방문을 끝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대해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기를 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오판을 막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미국인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what the president was just reaffirming is the United States has the capability to fully defend itself.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모든 공격을 완전히 방어할 능력이 있고 동맹국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이라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인들이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지난 24시간 동안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음을 보여주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괌 포위사격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많은 방향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로는 현재 어떤 임박한 위협도 있지 않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전략이 효과가 있으며 평양에서 나오는 수사가 더 강해지고 더 위협적으로 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의 압박과 북한에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의 관여를 통해 북한 정권이 현재의 진로를 제고하고 더 나은 미래에 관한 대화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납득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현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은 대화라면서 이 대화는 올바른 기대가 있는 대화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정권의 종말과 주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하며 핵무기 추구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은 북한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에게 내린 첫 지시가 미사일 방어 태세와 핵 억제력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이 시작하려는 도발과 분쟁, 군사력 경쟁을 압도적으로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북한이 포위 사격을 위협한 괌 정부는 확고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8일 애리조나 KTA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봐온 위대한 지도자들은 행동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위협을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심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이번 발언을 과장해서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전적인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친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그 역시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CNN 방송에 지금껏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광범위한 전략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데 있어 잘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의회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한다면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도 대응을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강도는 더 높았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한 레드라인을 정하고 북한의 엄포와 미사일 실험에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로 대응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미국의 신뢰도를 깎아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무모하고 충동적이었다며 미국민들과 미국의 친구들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북한에 있어서 확고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하지 못한 수사는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포위 사격을 위협한 괌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매들린 보달로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증대되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밝히지 않고 있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달로 의원은 이어 김정은의 무모한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로운 대응책과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9일 전략군 대변인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디 칼보 괌 주지사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I've reached out to the White House this morning. An attack or threat on Guam is a threat o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칼보 주지사는 9일 인터넷에 올린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백악관으로부터 괌에 대한 위협과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칼보 주지사는 괌은 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 영토며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계속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이 위기만 더 높인다는 지적과 억지력을 확실하게 과시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은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은 역사적 전례를 볼 때 위험한 시작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억지나 확장 억제에 제한했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있을 때만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대응 정책을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은 공허한 협박이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우리가 수행하려는 위협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공허한 협박을 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마크 피츠 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dangerous kind of rhetoric because it creates a it adds to North Korea's sense of paranoia.
북한 정권의 편집증을 더해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란 오판으로 북한의 선제 공격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피츠 패트릭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나왔을 것이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다행히 이를 침착하게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위협은 긴장을 높이고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보다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 국제사회가 이를 강력히 이행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노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공격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강력한 경고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deliberately strong statement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will.
북한 정권이 전례 없이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 능력이 있고 이를 수행할 의지도 있다는 것을 강력한 언어로 과시하는 건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크로닌 소장은 북한의 공격 위협에 미국이 굽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더 위험하다며 강력한 경고를 통해 김정은에게 대규모 전쟁은 곧 정권의 종말을 의미함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출신의 레리 닉시 박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의도된 것이라며 북한 정권에 미국의 방어 의지를 확실히 주지시키려는 긍정적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We need to say strong things publicly from time to time, not every day, but periodically.
닉시 박사는 과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점증하는 소련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엄청난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맞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상대의 거친 발언에 매우 단호하게 대응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 정권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닉시 박사 등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보다 불안정을 더 우려하는 중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오히려 위기 상황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위원을 지낸 조셉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는 8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감정적인 분출보다 매우 이성적이고 깊이 고민한 메시지일 수 있다며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 이상의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발언은 심사숙고나 사전조율보다는 그의 전형적인 정치 스타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responding to North Korea and Kim Jong-un kind of in the way that he responds to an opponent in a
셔프 선임연구원은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면 훨씬 거친 위협으로 응수해 화제를 선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새삼스럽지 않다며 하지만 이를 국가 대 국가에 적용하려는 건 위험과 불신만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건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 전략군 사령부의 괌도 포위 사격 위협과 관련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동맹으로부터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0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 전략군 사령부의 괌도 포위사격 위협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NSC가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은 어느 나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감안,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미국 등 주요 국들과 협력하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NSC는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재의 긴장 상황 완화와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NSC 상임위에 앞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외교적 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현재로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계획 발표가 나온 뒤 쏘겠다는 말을 한 것을 가지고 NSC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NSC 상임위 개최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루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괌 포위사격 예고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내부 결속용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이 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김낙겸은 화성 12형이 일본의 시마네현 등의 상공을 통과하게 되고 사거리 3,356.7km를 비행해 괌도 주변 30에서 40km 해상에 탄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낙겸은 또 이달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 총사령관에게 보고한 뒤 발사 대기 상태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전략군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북한이 괌도 포위사격을 포함한 도발에 나선다면 이는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의 10일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등 우리에 대한 망언과 선제적 보복작전, 괌 주변 포위사격 등 동맹에 대한 망발은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한국합참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북한 내부에 도발과 관련한 특이 동향은 관측된 게 없지만 한국군은 미한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언행 등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령 괌을 겨냥한 포위사격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 위기 고조를 내부 결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통한 괌 포위사격 검토를 공개한 데 이어 10일에는 화성 12형 4발을 동시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순까지 사격 계획을 최종 완성하겠다고 미사일 위협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발사의 방식과 시기를 언급함으로써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고에 북한이 응수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북 간 강대강 대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8월 중순까지 괌 포위 사격 계획을 최종 완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오는 21일 시작되는 미한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겨냥한 언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북한이 밝힌 대로 괌 주변 30km에서 40km 해상 수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릴 경우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괌 근처 30, 40km에 맞춘다고 하면 미국 그 EEZ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사적 영해 그 경제 수역에. 그거는 선전포고예요. 전쟁 도발행입니다. 그 정도는 사실상 미국의 군사행동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조 박사는 북한이 포위 사격을 강행하면 미국으로선 북한 서해상에 항공모함 전단을 장기간 배치한다든지 군사적으로 북한 정권을 위협할 방안들이 많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저지할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이런 도발이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치명적인 제재를 불러올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만약에 그 북한이 실제 행동을 옮긴다면은 상당 부분 북한과 미국 간의 그 악화가 더욱더 심화될 거 아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그 향후 압박 제재 강도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탄착 지점으로 밝힌 괌 주변 30km에서 40km는 영해 밖의 해상이기 때문에 미국이 곧바로 군사적 반격에 나서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괌이라든가 영해 안에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영해 밖에 공해상을 타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인 어떤 북한 영토에 대한 어떤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들고 실제 하게 되면 그 한반도의 어떤 그 전쟁의 어떤 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또 확대되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해도 극단적인 파국까지는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이런 어떤 계산법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일성 광장에서 평양 시민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237일 호에 대응한 공화국 정부 성명 발표를 지지하는 군중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 237일 호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 안보리 결의 전면 배격과 미국의 1100배 결산하겠다는 내용의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대미 위협 성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이처럼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어 외부와의 긴장 고조를 통해 내부 결속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6일 오후 서해 대청도 동쪽 1.3km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국 측 어업 지도선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은 30대 남성으로 황해남도 용현군 몽금포 해상에서 조개를 잡다가 조류에 휩쓸렸고 한국 관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내일 즉 11일 오후 2시 이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의 동해와 서해상에서 9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 43명이 표류 도중 구조됐고 이 가운데 36명이 송환되고 7명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북한은 9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병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31개월 만에 자유를 찾은 임현수 목사의 북한 억류에서 석방까지를 김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방북한 임현수 목사는 1월 31일 라진에서 평양으로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 두절 상태에 있던 임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사실은 캐나다 정부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연락이 두절된 지 33일 만인 3월 5일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을 알고 있으며 캐나다 영사들이 임 목사 가족을 접촉해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억류 6개월째인 7월 30일 임목사를 카메라 앞에 처음 세웠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임 목사는 이날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억류 외국인을 공개석상에 내세워 허위 자백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임 목사 가족은 이후 11월 13일 북한 정부에 보내는 첫 공개 성명을 통해 온정을 베풀어 임 목사를 석방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한 달 뒤인 2015년 12월 16일 임 목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임현수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임 목사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며 과거 임 목사의 선교 집회 강의 영상을 증거 자료로 직접 제시했습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야. 악한 영들인데 그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그 쇼하는 모습은 뭐 10%도 안 되는 북한의 모습을 여러분이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에 경악한다고 밝혔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임 목사에게 종신형이 선고되고 이틀 뒤인 12월 18일 캐나다 외교관과 임 목사와의 첫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세계적인 청원운동 웹사이트에는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임 목사 석방 노력을 호소하는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당국자들은 이듬해인 2016년 2월과 12월 북한을 방문해 임 목사를 영사 접견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당시 임 목사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영사 관리들이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목사 억류는 미국인으로 최장기를 기록한 케네스 베 씨의 억류 기간을 훌쩍 뛰어넘어 외국인으로는 최장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트리도 총리의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 목사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북한은 대니얼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리도 총리의 특사로 방북한 지 하루 만인 9일 임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31개월 만에 다시 찾은 자유였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임현수 목사가 풀려나면서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제2북한 탈북민입니다.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3년 10개월째 억류 중입니다. 북한은 김 선교사가 한국 국정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2월 북한 기자회견 당시 김정욱 선교사입니다.
국정원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독촉 사람들을 첫자로 소개하고 중계하였습니다.
또 2014년 2월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 같은 해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 역시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한국으로 망명했다가 재입북한 탈북민입니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제법의 기준으로 볼 때 공정한 재판 절차가 진행됐는지도 문제며 이들에 대한 형량이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간 회담이나 대북 통지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석방을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 등 국제 기구에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건강이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6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가 송환 직후 사망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는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은 북한 입장에서도 레드라인을 넘는 사건이었을 것이라며 북한이 또 다른 오토 원비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캐나다 정부와의 협상에 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박사는 이어 임현수 목사 석방은 억류된 사람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면서 한국 정부도 자국민 억류에 대해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북측의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한국 정부의 그 협상력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부대도 가치에 있어서 따라서 6명에 대한 그 한국 정부의 어떤 좀 단호한 입장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분리정책이죠. 남북 대화는 남북 대화대로 하지만은 동시에 인도주의적 문제는 단호하게 해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0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을 포함한 북한 내 모든 억류자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 국민 6명 외에도 한국계 미국 국적자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에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쿠바 외교관 두 명을 두 달여 전에 추방시킨 사실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지난달 간암으로 사망한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샤오보의 부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알아보고요. 또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달 말에 이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 본부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워싱턴포스트신문이 보도한 내용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미국 정부가 쿠바 외교관 두 명을 추방시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가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 관계자 두 명을 두 달 반 전에 추방시킨 사실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아바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무자들에게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서 귀국했고 이에 맞춰서 지난 5월 23일 대응 조치 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응 조치로 미국 주재 쿠바 외교 인력 두 명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고 이들은 곧 출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쿠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무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이라는 게 뭔가요?
예, 노어트 대변인이요. 증상과 원인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미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만 설명을 했는데요. 쿠바 근무 중 신체 이상을 겪은 미 외교 인력이 몇 명인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당국이 어떤 기관인지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처음 사건이 보고된 게 지난해 12월이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체 이상을 겪은 미국 외교 인력은 지금 안전한 상태입니까?
노어트 대변인이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미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라면서 이 쿠바 외교인력 추방 조치의 배경을 소개했는데요. 당시 사건에 영향을 받은 미국 외교인력들에게 적절한 의료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체 이상이 일어난 데 맞춰서 이 쿠바 외교인력을 추방시킨 건 보복 조치로 볼 수 있습니까?
미 국무부는요, 대응으로만 설명했고요, 보복으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이 사건의 책임이 쿠바 정부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진 않았습니다.
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사건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AP통신과 CBS 뉴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매체들도요, 이 이상한 사건의 결과로 쿠바 외교관들이 추방됐다면서 미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다각적인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아베나 주재 미국 대사관 근무자들이 심각한 청력 손상을 입어서 더 이상 현지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돌아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들이 정상인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음역대 밖에 소리를 내는 고급 장비에 노출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쿠바 측에서 미국 대사관에 그런 장비를 설치했다는 건가요?
확실치 않은데요. 일부 매체에서는 음파 무기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신종 무기인지 또 이런 장비들을 쿠바 정부가 미국 대사관 주변에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인지 아직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내용이 없는데요.
네.
하지만 일부 매체들은 쿠바 당국이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서 미국 외교관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귀국한 미 외교관 관계자 일부가 영구적인 청력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보도에 대해서 쿠바 측의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예, 쿠바 정부가 어제 미 국무부 브리핑 직후 성명을 냈는데요. 쿠바 영토 안에서 공인된 외교 인력이나 그 가족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체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반세기 넘도록 적대 관계를 이어오던 미국과 쿠바가 바로 2년 전인 2015년에 국교를 정상화하고 지난해에는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넉 달 만에 쿠바 외교관 추방 사태가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두 나라 관계가 흔들릴 걸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외교관 추방 직후인 지난 6월에 쿠바에 대해서 기업 거래를 제한하고 여행을 규제하는 새 정책 지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쿠바 정부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꾸준히 지적을 해왔습니다.
지난달에 간암으로 사망한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 씨 소재가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류샤 씨가 언론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게요. 지난달 15일 류샤오보 씨의 장례식 때였는데요.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 민주화 운동 정보센터는요. 류샤 씨가 장례식 후에 당국의 감시 속에 윈난성으로 강제 여행을 했고 이달 초에 베이징으로 돌아온 걸로 보인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류샤 씨는 현재 자신의 집이 아닌 모처에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고 여전히 접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미국 변호사 제러드 겐서 씨가요. 중국 정부가 류샤 씨의 강제 실종 상태를 계속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류샤오보 씨 부부와 관련해서 일련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길의 이름을 류샤오보 광장으로 개명하는 법안이 지금 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2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별다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용히 묻혀있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자, 미국에 있는 길 이름을 바꾸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네, 현재 주미 중국 대사관 앞길은요, 인터내셔널 플레이스라는 이름의 도로인데요. 이를 류샤오보 광장으로 바꾸자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모든 우편물에는 류샤오보라는 이름이 찍혀야 하는 겁니다.
네.
류샤오보를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있는 이 중국 정부로서는 부끄럽고 불쾌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미 상원에서 개명 법안이 통과됐을 때에도 중국 정부가 이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류샤 씨의 담당 변호인인 겐서 씨는요, 현재 백악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겐서 씨는 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보다 강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류샤 씨 실종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는 어느 정도나 가시적인 단계에 있습니까?
네, 이 법안을 발의한 테드 크루즈 의원은요, 법안 통과를 최우선 의정 활동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크루즈 의원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걸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은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9월 개회 이전에는 어떤 특별한 성과가 나오긴 어려워요, 전망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 상원에서 처음 류샤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됐는데요. 역시 테드 크루즈 의원하고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과 초당적으로 마련한 결의안입니다. 중국 정부의 류샤 씨의 출국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폴 매너포트 씨라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 선거 대책 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매너포트 씨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26일 새벽에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매너포트 씨의 아파트에 FBI 요원들이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 FBI 요원들이 광범위한 내용의 수색 영장을 들고 나왔고 다양한 문서를 압수해갔다고 하는데요. 이 매너포트 씨의 대변인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매너포트 씨가 상원 정보위 조사도 받았고요.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단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날은 매너포트 씨가 자발적으로 상원 정보위원회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이 FBI는 연방 판사에게 수색 영장을 요청하면서 매너포트 씨가 모든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관련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데요. 특검으로부터 너그러운 대우를 받을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는 뭐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FBI 요원들이 다양한 자료를 압수해 갔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인지가 알려졌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압수해 간 문서들이 어느 정도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너포트 씨가 이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도 이미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매너포트 씨 측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제이슨 말로니 대변인이요. 매너포트 씨가 그동안 관련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왔고 FBI 압수수색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은요, 매너포트 씨의 측근들은 특검 측이 지난해 대선과 관계없는 문제로 혐의를 적용할지 모른다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매너포트 씨가 지난해 트럼프 선거 대책 본부의 책임자로 일을 했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네, 지난해 6월에 선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는데요. 하지만 과거 우크라이나의 그 친러시아 정권을 위해서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 달여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지난해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돈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을 때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트럼프 주니어 씨가 처음에는 이 러시아 어린이 입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났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네. 매너포트 씨가 당시 회동에 참석해서 대화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 역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륙에는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끼고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최고 31도, 신의주도 구름 끼고 최저 23도, 최고 31도, 중강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0도, 최고 29도입니다. 강계도 흐리고 가끔 비, 최저 16도, 최고 32도입니다. 해주는 구름 많고 최저 23도, 최고 30도. 개성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1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는 흐리겠습니다. 20도, 28도. 해산 가끔 비 내리고 16에서 26도, 선봉 흐리고 19도, 25도입니다. 삼지에는 가끔 비, 최저 13, 최고 21도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m,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과 주민의 파멸을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핵무기 추구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작전은 미국에 의해 압도당할 것이며 북한이 개시하는 어떤 무기 경쟁이나 충돌도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략군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네 발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전략군 김락겸 사령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 총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직원들 일부가 신체적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쿠바 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의 근원이나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당국자는 누군가 아바나의 미 외교관들 주택 주위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 밖에 음파 장비를 설치해 미국인들이 청력을 영구히 잃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비무장 정찰기가 어제 미국 국회의사당과 국방부, 중앙정보국, 앤드류스 공군기지 등 워싱턴 지역을 정찰 비행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소속 투폴레프 TU-154 정찰기는 어제 오후 1127m의 저공으로 워싱턴 도심과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주요 기관 등을 정찰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이 정찰기가 철저한 통제구역인 백악관 주위 상공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러시아의 이번 정찰 비행은 미국과 러시아가 영공에서 서로 상대방을 정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한 연방조사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트럼프 대통령 재정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 60%는 이번 조사가 전년 조사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반면 이번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8%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조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이 59%, 동의한다는 사람이 31%로 약 2:1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된 케냐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투표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있었지만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케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밝혔습니다. 와풀라 체포카티 위원장은 이날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카티 위원장은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밤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54%의 득표로 44.8%를 득표한 라일라 오딩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은 오늘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의 주모자로 지목한 이슬람 성직자와 연계된 혐의로 35명의 언론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된 언론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정신적인 지도자 페틀라우 귤렌의 추종 세력이 선호하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통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이 테러단체에 가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